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말씀이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설교자가 단에 섰사오나 그러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자유로이 주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몇 주 동안 혹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레위기를 혼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레위기는 그 어떤 책보다도 매력적인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중고등부 시절에 이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레위기는 참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고 건너뛰고 싶은 책 1순위가 이 레위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레위기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책은 설교자인 저에게는 참으로 매력적인 책이고 설교하고 싶은 그런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아마 몇 달 정도를 레위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과 특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죠.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던 한없는 기쁨과 참된 만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마치 어머니 품에서 한없이 행복해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품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슬픔이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어머니의 따뜻한 돌봄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특권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범죄한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하실 길을 마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범죄하여서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실 그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서 나뭇잎으로 옷을 대신하여서 수치를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였죠.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죽옷은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도를 확립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을 대신하여서 희생되는 그 희생 제물의 그 속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가죽옷을 통해서 모든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 짐승들, 그 짐승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로 가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한 그 선언은 바로 레위기 제사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매우 익숙하였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를 자세하게 공부해 나가는 것은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선언합니다. 레위기는 그 어떤 책보다도 구약에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막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하반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텐트,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이동식 텐트와 같은 그런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캠프의 중심에 놓여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진을 치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의 그 임재를 허락하셔서 그곳에 좌정해 계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라 할지라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곳에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백성들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무리 한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이제 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정결케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레위기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진리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계시고 그 백성들과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기가 선포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거룩하라,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과 성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신들끼리만 그렇게 모여서 살아간다면 거룩함과 성결함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 한가운데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 때 그 호세아서를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호세아 전체를 설교하면서 근데 이 호세아 11장 9절에 보면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진리가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그런 죄를 범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멸망을 당할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라.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범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고 계셨다라고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무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구원은 예수를 믿고 복받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이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편협하게, 너무 이기적으로 이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사회에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자기 개인 중심적으로 내가 잘 믿어서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정말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들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구원을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내가 믿어서 복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거나 교회를 흠모하기는커녕 자신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혀지게 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점점 막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열방의 구원을 일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도록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훈련의 결과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이스라엘은 같은 혈통의 자녀들이었지만 1세대와 2세대였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간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열방에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의 구원이 너희들을 통하여 흘러서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그 사명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망각하였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가나안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이기적으로 해석하여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원대한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어두운 밤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두실 때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은 의인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악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원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레위기는 다섯 가지의 제사를 소개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소개하는데 이 제사들에는 공통적으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모든 제사에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전과 의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제 가져온 사람이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가져온 제물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예배자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짐승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죄를 범한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이 또 속죄 제물에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단 주위에다가 뿌리죠. 그러니까 피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짐승의 그 죽임을 당한 것과 피 흘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트려진 마음의 자세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는 특별히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모든 부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드립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떼어놓은 것이 없이 모든 재물을 정결케 한 이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리실 그 완전한 그 헌신과 순종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에 세 번 반복되는 그런 어구가 있는데요. 9절과 13절과 17절입니다.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그 사실이 9절과 또 13절과 17절에 세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고 제물을 드린 그 예배자를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속죄 사역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그림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알기 시작하게 되면 부모 곁을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아빠나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먼 거리에서 이제 팔을 벌리고 있으면 아이가 자기 부모를 인식하고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그 그림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제물의 종류가 각기 달랐습니다. 원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숫소가 필요합니다.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흠없는 숫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조금 가격이 덜 나가는 양이나 염소를 허용하십니다. 흠없는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양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의 그 어려운 형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숫소가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릴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양이나 염소도 드려라.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소유된 사람들도 빠짐없이 나는 이 무리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와서 그 임재와 그 영광을 누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부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한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제 나에게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또 핑계를 댈지 모르죠.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가 마땅하지만 그게 없으면 양이나 염소도 좋으니까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것도 없다면 집비둘기라도 또 산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오라. 누구든지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레위기는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고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와 또 부귀와 또 보물들은 다 사라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 그 의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우리가 순복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의인들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쥐염 열매만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이 영광의 복음이 들려지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세우신 그린빌 독립장로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